예, 판관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판관기에 들어가고 이제 히브리 백성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만남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섞여 사는 이야기에 시작되면서 이 그 이방 민족들의 이방신과 아주 이제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관기를 들어가면서 그 이방신들,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 이방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의 핵심 내용이 이 주님의 체제, 공평 정의라는 체제와 왕들의 체제, 그 뭐 불합리, 뭐 기득권, 뭐 욕망 이런 체제 사이 대결, 그리고 부족 동맹의 평등이라는 정책과 가나안 왕들의 불평등 정책 사이의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그 대결은 동시에 종교적인 색채를 당연히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강력한 그 종교적인 색채 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강력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동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는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정치 경제적인 요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가 어떤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종교는 뭐 당연히 무엇보다도 농경사회의 종교였습니다.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농사가 가능했던, 밭농사든 논농사든 과수원이든 농사가 가능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농경사회 중심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연 세력 앞에 뭐 비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날씨와 비옥함에 관련된 세력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종교, 그래서 비옥한 땅과 소출을 내는 식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생명을 지탱해주는 농업 생산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종교였는데, 그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뭐 성서에서 자주 언급된 산당입니다. 산당이라는 곳, 즉 높은 곳이나 높이 쌓아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높지 않은 산, 때로는 구릉지대, 뭐 한국처럼 뭐 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조금 높아 보이는 곳에는 다 산당이 있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산당에도 그렇게 성전이 있었지만 도시 안의 신전들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에서 사용되는 기본 도구가 맛세바와 아세라였다라고 합니다. 맛세바는 열왕기 2장 3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남자신을 상징합니다. 그 모양은 비석 또는 돌기둥과 같았고 이는 바로 남자신을 여성인 땅과 결합시키는 교접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관계를 하나의 생산성으로, 가장 극대화된 생산성으로 신에게도 이렇게 비춘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는 바로 여자신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물은 땅이 아니라 보통 땅에 박아둔 나무 조각 또는 때로는 살아있는 나무로 이렇게 그 이 아세라를 표현을 했고요. 이 두 상징물은 나란히 또는 겹쳐서 이 남자신과 여자신이 일종의 성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생산하듯이 땅에서 소출을 생산해낸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가나안인들은 일단은 엘이라는 신을 최고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이라는 최고신은 완전히 초월하여 있고 무심한 상태에 있죠. 그리고 이 엘이라고 하면 유다교의 야훼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는 거의 전승이 모세오경이나 이런 걸 보면 야훼를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런 책이 있는 반면에 하느님을 엘로이스트, 엘로힘, 엘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이름이 야훼이기도 하고 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따져 야훼는 하느님의 어떤 고유 명사, 철수영이처럼 고유 명사가 된다면 엘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친다면 뭐 하느님, 영어로 치면 영어로 쳐도 좀 애매해. God, the God 하면 L이 되는데 야훼, 그러니까 그렇게 God, the God, God이라는 거는 다른 종교의 신에게도 이제 우리가 적용을 영어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 뭐 그 신,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그 가나안에 쓰는 그 신의 표현이 이렇게 유다교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의 이 엘이라는 신은 그래서 가장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인간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여튼 뭐 그런 존재. 그에 비해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적극적인 신들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자, 뭐 한글로 치면 주인님, 뭐 영어로 치면 로드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나 노예나 땅을 차지한 자를 개념, 뜻하는 개념, 남성 개념이죠. 그래서 주인이다, 그런 어떤 소유물의 주인이다, 바알이라고 불렀고, 아스타롯은 어머니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은 또 여성의 생식 권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 그래서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입니다, 이 여신은. 그래서 이때 여신의 생식력은 바알에게서 생명의 씨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에 싹이 돋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비에 바로 생명력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 이렇게 종교의 중심 부분은 바로 자연 생산 주기, 식물의 이 흐름, 1년 동안 식물이 나고 자라나고 또 사라지고 또 자고 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식물의 생산 주기를 종교와 긴밀하게 연관시키는 데 있습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가나안 예배는 이 비옥한 땅과 이 생산력을 지키고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종의 핵심에는 바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 생산력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열네 주기를 나타내는 과정에 들어있는 겁니다. 봄이 돼서 비가 오면 다시금 싹이 텄다가 겨울이 되면 싹 말라버리는데, 근데 이게 우리로 한국으로 치면 미국도 그렇겠지만 겨울에 죽지만 이쪽에서는 겨울이 저기 농번기입니다. 여름이 농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모든 식물이 다 타버리지만 이제 겨울에 이제 그 적절한 온도가 되어서 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식물이 잘 크는 시기는 여기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반대가 되고, 추석을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요 추수감사절이 여기는 이제 봄쯤이 됩니다. 이제 봄이 시작할 무렵에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은 봄비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는 시기인데,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그 계절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서는 이렇게 열네 종교의 예절을 정하고 행함으로써 자연의 주기에 따라서 자연 주기와 순환이 보장된다고 받은 겁니다. 그런 중간에 자연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예배나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많은 비를 받고 더 비옥한 땅에서 더 많은 생산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예절이 이 일련의 그런 식물의 주기와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율동, 비가 내리고 싹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고 이런 것들이 신들 사이에, 남자 신과 여자 신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관계라고 해서 이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 사이에, 더 나아가서 그들과 백성 사이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예절을 치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과 아스타롯을 일깨워서 자연의 생식령 주기를 활성화하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신전창녀라는 개념이 나오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에는 신전창녀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런 여성들과 또 그런 주기가 필요할 때, 뭐 비를 갖다가 이제 뭐 초반에 뭐라 할까요? 이제 모내기, 우리를 지금 모내기를 하고 되게 많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라는 예식으로 남자와 여자들 사이 성관계를 성전에서 집단으로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유다교에서는 대단히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이 달랐는가라기보다는 결국 이렇게 될 때 어떤 것이냐면 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모였느냐, 이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더 이상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추측해 볼 때는 자발적일 수는 없죠. 그러면 돈 많은 남자들이 자기 며느리와 자기 딸을 내어놓았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결국 신전 창녀들이나 신전 무녀들로서 이러한 집단적인 성관계 때 이용된 여성들은 거의가 가난한 백성들의 가난한 딸들이었을 겁니다. 신전 창녀로 사실은 팔려간 것이죠. 신전 무녀로 팔려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여인들을 갖다가 남자들이 이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여성들의 이러한 희생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착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다교에서는 이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근절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전 창녀라는 개념은 구약성서에서 몇 번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은 바로 이러한 가나안 종교의 예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그 예절은 또한 피를 흘리는 제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몸을 절단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죠. 몰록이라는 그 이름의 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자연의 생명력을 되살리기 위함이었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되살리는 것도 있지만 피라는 것도 바로 그 피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을 칼로 이렇게 몸을 자르거나 절단내거나 다른 사람을 죽여서 땅에 피를 뿌려서 땅의 생명력을 되살린다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몸에 상처를 내는 작업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열왕기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 어느 살입니까? 가르멜산에서 바알 사제들과 수십 명의 바알 사제들과 대결할 때 바알 사제들이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뿌렸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시면 아 이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의 어떤 생명력을 하느님 아니 자기들의 신께 요구하는 모양 가운데 하나였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몸에 피를 가지고 신들을 일깨우든지 아니면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신을 일깨우는 이런 식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가나안 종교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